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입니다. 남조선의 경기도 양평에는요, 용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는 약 1100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높이는 42m, 둘레는 15m가 넘는 은행나무여서요.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나무도 아주 작은 묘목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비를 맞고 햇빛을 쬐이며 한겨울에 찬바람도 견뎌내면서 거대한 나무로 자랐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시간을 견뎌내며 깊이 뿌리 내려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견뎌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신자로 성장해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영문사의 은행나무는 친구들과 함께 양평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직접 보면 정말 고대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양평은 영문사의 은행나무도 유명하지만 드물머리라는 것도 유명하니 리브가 목사님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세요.
그렇군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께서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라는 곳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두물머리라는 지명이 특이하네요.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두 개의 물이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라고 지어졌대요. 강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한 바퀴 걷기에도 좋아요. 두물머리 강에 피어오르는 안개도 정말 멋지답니다. 언제가 우리 북조선의 신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꼭 함께 가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모두 같이 가봐요.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모두 들으셨죠? 이은혜 집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이수인 자매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사준다고 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문사의 은행나무는 재미있는 전설도 있어요.
어떤 전설인가요?
이 은행나무가 1100년이나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바로 마의태자라고 합니다.
마의 태자라면 신라시대의 마지막 태자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이에요. 경순왕은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서 더 이상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려의 왕건에게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것을 알게 된 마의 태자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나라를 포기한 경순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수도인 경주를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는데요. 도중에 영문사에서 자기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길을 떠났대요. 그 지팡이가 자라서 지금의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에요.
마에테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평생 동안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서 붙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네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눌 성경 말씀에도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모두 죽였지만 살아남은 한 명이 있었죠?
네. 여담은 재빨리 도망쳐서 살아남았어요. 숨어있던 여담은 아비멜렉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등장합니다.
네. 그 내용이 담긴 사사기 9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 이 여담에게 그 일을 고함해 여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셋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손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죽일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죽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지요. 의부종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향합니다.
그리심산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조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 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그리심산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단단히 이르고 떠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었죠. 여호수아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원래 거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으니 미리 주의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손쉽고 정복했지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저주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곁에서 수종 들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여담이 그리심산에 오를 것은 그것이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끌 수 있었어가 아니었습니다. 여담은 그리심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경고했지요.
요담은 나무들의 우화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어요.
어느 깊은 숲에 나무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나무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들은 숲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 나무들은 자기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행나무야, 소나무야, 저기 짐승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기 사자들을 봐. 사자들 중에 사자왕이 있으니까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왕을 세울까? 어떤 나무가 왕이 되면 좋을까?
내 생각엔 감람나무가 좋을 것 같아. 우리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좋아. 감람나무야,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겠니?
아니, 안 돼. 내가 만드는 감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버리고 허세만 부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 속에 줄기가 비어도 1000년 이상을 살 수가 있대요. 다 자란 감람나무는 1년에 반톤 이상이나 되는 기름을 낼 수도 있대요. 이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병을 고치는 약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일이 있기에 나무들의 왕이라는 자리에 마음이 팔려 자신의 서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감람나무의 거절을 들은 나무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감람나무가 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그럼 무화과나무에게 가볼까? 무화과나무가 왕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에게로 찾아갔어요.
무화과나무야, 무화과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달고 맛있는 과일을 낼 수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그래서 나는 굳이 나무들의 왕이 돼서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
무화과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가나안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무화과나무는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었어요.
미가서 4장에는 무화과나무가 번영과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죠. 무화과 열매를 먹기도 하고 빵이나 술로 만들기도 해요.
미가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뜻이랍니다. 무화과나무는 자신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굳이 나무들의 왕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죠.
무화과나무에게도 거절을 당한 나무들은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내가 만들어내는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내가 왜 왕처럼 하찮은 일을 맡아야 하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무들은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어요. 포도나무는 뭐니 뭐니 해도 이스라엘의 상징이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까지 거절을 당했지만 나무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청했죠.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너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무들의 왕이 되어볼게.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낼 거야.
제 발등을 찍는다는 말처럼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나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 채 기뻐했어요.
가시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말에 복종하면 자신의 그늘 아래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자라던 가시나무는 오히려 풀에 가까웠거든요. 높이가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늘도 생길 수 없었고 열매도 맺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고 승낙하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불을 내서 리바논이 백향목이라도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지요. 원래 가시나무는 불에 쉽게 타는 나무였어요. 벼락이라도 맞아서 불이 붙게 되면 온 들판에 번져 전부 태우는 일이 많았답니다.
맞아요. 우리 시편 58편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한마디로 가시나무의 유일한 쓸모는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왕들을 은유하기 위해 많이 쓰였던 말이었어요. 열왕기하 14장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열왕기하 14장 9절에서는 들짐승이 지나가기만 해도 밟히는 하찮은 나무가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가시나무가 왕의 제목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르겠다고 설치고 있다고 여담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왕의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세겜인들이 억지로 왕위에 올려놓은 것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킨 세겜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거든요.
요담은 기드온의 공로를 치하하며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해서 승리함으로 해방시켜 주었는데 어떻게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죽이고 여종의 아들에 불과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수 있냐고 말이죠.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이 배운 망독하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요담이 이야기를 빗대서 자격이 없는 자가 왕위에 오른 것을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 나눴습니다. 요담의 이야기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는 그 모습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든지, 나는 왜 똑똑하지 못하지? 우리 집안은 왜 가난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성품과 신체 조건을 가지고 가장 완벽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세요. 가난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몸이 연약하다면 외부 활동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누워서라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니까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사실 가시나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어요. 가시덤불은 불을 쉽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나눴던 내용을 배워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습으로도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가서 아니면 휴양지를 가서 선교행 가서 장막 같은 곳에서 잔 적이 있는 경험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숙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맨 땅에 이제 그 장막을 치고 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렇구나. 네. 미스 사매님은요?
저는 지난해 가족들과 놀러 가서 그 장막을 치고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들 갔으면 좋았겠네요.
네. 근데 새벽엔 조금 춥더라고요.
춥죠.
네.
그래서 장막은 춥죠. 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백예언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2026년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올해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 교독해 주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부열하여 세우신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의 전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미소 예언자면인 각각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어줄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자 성전인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성막이 최초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법,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분노하잖아요.
화가 나서 모세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지도자의 덕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도우시는 걸 경험했는데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경험했죠.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리석다 생각도 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돌아서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다며 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요. 그것이 저의 모습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막이라는 표현이 있고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회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그 광야에서 천막으로 집처럼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온 가족이 다 거기 모여서 살았는데 그것을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천소를 큰 천막을 치고 만들었고요. 이게 성막이고요. 그리고 회막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 초소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장막이라는 표현은 신약에도 나온다는 거네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회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회막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군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과연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회막이라고 하는 그 임시 성전에 거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뒷부분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는 거기에다가 노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물두멍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진설병 상도 만들어야 되고 금양단도 만들어야 되고 등대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막은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잖아요.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기물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횡환이 그냥 건물만 지어져 있고 그 안에 텅 비어있는 상태이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곳에 모세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9절 예언자매 10절 미수자매 읽어줄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섰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다고 나오는데요. 구름 기둥이 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언제 임하느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빛 하나 없는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맞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일어났다 그래요.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외관이 멀쩡한 곳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화려하고 좋고 안락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막처럼 그저 천막 하나 쳐져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시는 건가요? 그걸 알면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곳에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있는 곳이란다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다른 하나는 준비된 백성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지만 준비된 백성이 없는 곳에는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영광스러운 교회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 말씀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새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새 세대에게 신앙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군요.
네. 오늘 본문 중에 특이한 것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미수 선배님 읽어줄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너무나 부러운데요. 저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은, 미소, 그리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가 진으로 들어왔어요. 회막에서 떠나가서 자기 집으로 간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이 모세가 진으로 들어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제 궁금증이 다 풀려버렸어요.
목사님이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왜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일까인데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녔던 존재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가 떠나간 후에도 회막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된 것이군요.
네, 여호수아에게 그냥 임명해서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모세는 떠나가도 자신은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걸 기뻐한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네요.
이 말씀을 들으니 엘리야의 영적인 유업을 받은 엘리사가 생각나네요.
엘리야에게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의 영적 유업을 엘리사가 받았겠어요? 그 이유는요. 엘리사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목사님, 엘리사는 왜 그랬나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그러니 엘리야의 영적인 유업이 엘리사에게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1세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니었군요. 신앙의 유업이 계속 새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군요.
아멘입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도 이 사실을 기억해서 고난과 어려움,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신앙을 새 세대에게 꼭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실래요?
저는 어느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임재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아가는 정직함,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작은 걸음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중심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돌이키려는 거룩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깊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6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신 깨달음을 잊지 않고 순종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는데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이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언자매 말씀대로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소자매님 나눠줄래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는데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새 세대에게 전이하면, 즉 그들이 새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더욱 성장해서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주셨는데 새 세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이것 또한 임재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가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북조선 우리 신자분들은 정말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그라들지 못하게 하는 건 신앙의 유업이 있잖아요. 그 유업이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 하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죽음보다도 강한 우리의 신앙 새 세대에게 잘 전해주는 이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추위했던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북조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